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중국이 북한의 유류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중국의 이런 방침이 계속된다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선박이 북한의 유류를 판매하는 유엔 제재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유류 등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할 핵무기 탑재 미사일 역량을 갖추는 것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협력이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 성공 여부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새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유엔 결의는 석유 등 정제유를 90% 차단하고 대북 석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이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밝혁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종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철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문구도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시아파 문화센터에서 28일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41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니스라트 라히미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테러는 옛 소련의 아프간 침공 38주기를 맞아 시아파 타바얀 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 도중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이번 연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는 폭탄 조끼를 입은 조직원이 먼저 자폭했고 같은 지역에서 다른 폭탄 3개가 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39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터키에서 한동안 중단했던 비자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성명에서 수사를 받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더는 없으며 단지 업무 수행을 하는 이유로 구금되는 일이 없을 것과 구금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는 약속을 터키 정부가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런 확약을 바탕으로 터키에서 비자 업무를 완전히 재개해도 될 만큼 보안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도 체포된 현지 대사관 직원에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도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중단했던 미국 시민에 대한 비자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주장한 확약에 대해 터키 정부는 약속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터키 정부는 지난 10월 터키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상호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내년 초 실시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해산됐습니다. 세르지오 마탈렐라 대통령은 28일 파울로 젠틀로니 총리 상하원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의회 해산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직 총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월 4일경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총선은 베를루스쿠니 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연합과 제1야당인 오성운동,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등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지 언론은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나오지 않아 정부 구성이 어려워지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946년 왕정을 폐지하고 내각제를 시작한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모두 64차례 내각이 바뀌었을 만큼 전국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연말연시 전 세계 대도시를 겨냥한 테러를 위협했습니다. IS는 최근 온라인에 올린 선전 영상을 통해 IS 추종자들에게 연말연시 전 세계 테러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올 한해 정보기술 분야는 말 그대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이 정보기술 분야가 다가오는 2018년에는 더욱더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8년 일상을 바꿀 정보기술 분야 주요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되는 기술로는 인공지능 비서가 꼽혔는데요. 인공지능 비서는 올 연말 쇼핑 기간에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전자제품으로 꼽히기도 했죠. 내년에는 그 기능이 한층 개선되면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올 한해 지구촌 경제를 뜨겁게 달궜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역시 주목할 만한 단어로 꼽혔는데요. 투기 목적의 거품이 꺼지고 내년에는 전자화폐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몇몇 기업이 선도했던 전기차 시장에 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내년에는 좀 더 저렴하고 다양한 전기차들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으로 인터넷 이용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8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정보기술 분야의 혁신이 우리 삶을 바꿔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과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스포츠 과학 분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9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그린데이의 노래입니다. Time of Your Life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other turning point, a fork stuck in the road. Time grabs you by the wrist, directs you where to go. So make the best of this task and don't ask why. It's not a question but a lesson learned in tim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Thank you.
take the photographs and still frames in your mind. Hanging on a shelf in good health and good time. Tattoos and memories and dead skin on trial. For what it's worth, it was worth all the whil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 이행을 요구해온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즉각 항의했습니다. 중국에서 구금 중인 인권 블로거 시민 기자를 석방하라고 미국과 독일 당국이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 어린이들이 올해 충격적인 수준의 공격에 노출됐다고 국제아동기금이 밝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문서로 언급한 건데요. 일본의 반발이 거셉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합의가 흔들리면 여러 형태로 양국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전날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가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한 보고서를 낸 데 따른 건데요. 이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살피기보다는 당국 간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성급하게 처리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같은 추념시설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든지 피해자들을 가리킬 때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다는 등 비공개 조항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파기하거나 또는 재협상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합의 파기 선언이냐는 기자 질문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파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청와대가 외교부 보고서 내용이 정부 입장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던 점에 비춰서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강경한 입장을 낸 건 최소한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거라고 한국의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에 일본 관방부 장관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며 반발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국 당국에 대한 불신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전 정권이 한 일을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국 간에 어떤 것도 합의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예. 자, 일본은 이 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일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좀 들여다볼까요?
네, 위안부는 2차 대전에 동원된 당시에 동원됐던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한국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에 한일 외교 당국은 일본 측이 10억 엔 미화로 약 883만 달러를 출연한 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화해 치유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이 재단 측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집행을 추진했지만 상당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위안부 피해자의 상당수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없이 한일 당국이 졸속적으로 합의 처리했다는 게 한국의 관련 피해자 단체나 시민사회 주장입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27일 외교부 보고서 발표 후에 위안부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본 대사관 주변 등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이번 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중국 관영 CCTV가 28일 아침 뉴스에서 한국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 보고서 내용 그리고 시민단체의 시위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위안부 합의 재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항의가 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관영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외교적 참사라면서 이 일로 양국의 관계가 한동안 갈등을 겪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독일 당국이 함께 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인권운동가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이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인권운동가이자 블로거, 시민기자인 우관과 변호사 시양이 국가전복이라는 모호한 혐의로 사법 처리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우관을 즉시 석방할 걸 중국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예, 이 미국과 독일이 석방을 요구한 우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인터넷에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올린 블로거, 시민기자입니다. 비리 당국자들을 돼지라고 규정하고 자신은 이들을 처단하는 도살업자라고 지칭한 필명을 통해 인기를 얻었는데요. 2015년에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가들과 반체제 언론인 등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이른바 709 단속대 체포됐습니다. 2년여 정도 구속상태에 있다가 지난 화요일에 텐진 중국인민법원으로부터 국가전복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우관과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함께 거론된 변호사 셰양은 누굽니까?
예, 셰양은 중국 당국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온 인물인데요. 역시 지난 2015년에 체포돼서 구속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관과는 달리 올 5월에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 뒤에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났고요.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풀려난 셰양에 대해서도 복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 전복 혐의가 모호하다고 이 독일과 미국 당국이 지적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네, 중국 형법의 국가 전복죄 항목이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는 조항인데요. 유언비어 유통, 당국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을 비롯한 세부 항목들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걸로 국제사회는 판단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가전복죄를 적용해서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풀려나고 부인한 사람은 실형을 받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자백을 강요해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온 건 중국 사법체계의 오랜 특징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는데요. 혐의로 인정하고 풀려난 인권 변호사 쉐양은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최근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대사관 측은 이 성명에서 우간과 쉐양에 대한 가혹 행위 의혹도 지적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함께 촉구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화춘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독일 대사관을 가리켜서 일부 나라들이 우리의 사법기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 멋대로 거론하는 건 중국의 내정과 사법주권에 대한 공개적인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법치국하고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면서 우간과 시양의 사법처리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독일 대사관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한 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건 아무래도 어린이나 여성 등 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유엔 아동기금이 이 분쟁에 노출된 아동들의 실태에 대해서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017년은 분쟁 지역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끔찍한 한 해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니세프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이 올해 전쟁 당사자들에 의해서 충격적인 수준의 공격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전쟁 당사자들에 의한 충격적인 공격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유니세프는 분쟁 지역 어린이들이 전쟁의 무기로 이용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나 자살폭탄 공격에 강제로 동원된다든지 인간 방패로 동원되는 등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야만적이고 끔찍한 폭력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 성폭행, 강제결혼, 노예화 등의 현상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 전략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야만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아시아, 심지어 유럽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와 차드, 니제르, 카메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보코하람은 2017년에 자살 폭탄 공격에 적어도 135명의 어린이를 강제 동원했는데요. 이는 한 해 전보다 5배나 더 늘어난 겁니다.
예,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소말리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지난 10월까지 어린이 1,800여 명이 전투에 투입된 걸로 나타났고요. 남수단도 2013년 이래 어린이 19,000명 이상이 무장군에 의해서 소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멘은 지난 3년간의 내전에서 무려 5,00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요. 18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쟁 지역인 카사이 주에서도 어린이 85만 명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예, 그 중동 지역의 상황도 심각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라크나 시리아 어린이들이 인간 방패나 인질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70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아 나라인 미얀마도 최근 국제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탈출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65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8살 미만의 청소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초에 회동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가 기관시설 정비가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국의 해리 왕자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인의 성별이나 나이, 인종에 따라서 성추행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설문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이 공화당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개인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업무에 복귀하면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서 새해 입법 구상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7일 확인했습니다.
예, 그 공화당의 지도부라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말합니다. 업무 복귀 후 첫 주말인 내년 1월 6일에서 7일 이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세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라이언 의장과 맥코넬 대표 모두 회동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번 회동에서 어떤 문제를 주로 논의하게 될까요?
네, 국가 기관시설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와 다리 등 낙후한 기관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것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건강보험개혁과 세제 개편에 밀려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전에 이 국가기관시설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규모는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세제 개편은 입법에 성공했습니다만 건강보험개혁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반대에는 물론이고요. 공화당 내분까지 겹치면서 결국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이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언 의장은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등 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를 즉각 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맥코넬 의원은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만큼 이를 썩 내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새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시설 정비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기관시설 정비를 추진하기 전에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 정부 예산안 통과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주 이 4주 시한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 원래 이 정식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난 9월 30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 2018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에 들어가야 했는데 하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두 차례 이 잠정 예산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 19일 자정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사태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예산안에 연계된 사안이 많아서 통과가 불확실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공화당 측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 원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비국방 부문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예산 상한을 올리는 것도 또 공화당 보수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명 다카 문제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허리케인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해 구호 기금 법안 역시 빨리 합의를 봐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내년에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회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어떻게든 중점 사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최근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덕 존스 후보가 승리하면서 내년 1월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51대 49로 더 좁혀지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국의 해리 왕자와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이 BBC 라디오 방송의 객원 진행자이기도 한 해리 왕자가 지난 9월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이 27일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네.
1월에 퇴임한 이후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런 인터뷰 참 오랜만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선 이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One of the dangers of the internet is that people can have entirely different realities. They can be just cocooned in information that reinforces their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선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의 위험성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른 현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자신이 가진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는 정보에 파묻힐 수 있다는 건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서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인 온라인에만 머물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나가서 직접 타인을 좀 만나라는 거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터넷상에서는 모든 게 단순화되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대하면 복잡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식당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 주민들과 서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는 인터넷에서처럼 불쾌하고 잔인하게 굴기가 훨씬 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대통령의 임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평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하지 못했던 자신의 노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예,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점을 둔 노력이라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훈련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예, 자, 이 대통령으로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현안에서 벗어나서 좀 더 먼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 예로 올해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대통령일 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구를 책임지는 일에 집중했었지만 이제는 20년 후 지구상에 이런 자연재해가 줄어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원을 보존해서 미래 세대도 지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혹시 이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서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면 지도자의 역할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때마침 27일에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이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1위를 기록했더군요.
맞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 1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연속으로 1위 오른 건데요. 응답자 가운데 17%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면서 14%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한편 미국인이 존경하는 여성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인데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6년 동안 이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9% 정도고요. 2위에 오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는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성적인 행동이나 농담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27일에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의 나이나 성별, 인종에 따라서 성적 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된 이 사회적인 이슈가 바로 성추행 파문 아니겠습니까?
네.
영화계에서 시작된 이 성추행 폭로전이 정계로까지 번졌는데 그 일반 미국인들은 이 성추행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설문 대상자에게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 8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응답하게 했는데요. 응답자 대부분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몸을 더듬거나 입맞춤을 하는 행위를 성추행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예, 다른 행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치 않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응답자의 38%가 성추행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는데요.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에 관한 그 야한 농담을 들었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41%였는데 44%는 반대로 그 정도는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허락을 받지 않고 껴안는 행위에 대해서는 44%가 성추행으로 40%는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응답을 보니까 이런 행위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게 반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설문 결과를 보면 이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서도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이 20% 가까이 되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10%만이 그렇다고 밝혀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수 인종의 경우에는 52%가 동의가 없이 껴안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답했지만 백인은 39%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인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사를 할 때 서로 끌어안곤 하는데 이게 네. 문화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죠.
네네.
그렇다면 나이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네, 젊은 세대가 좀 더 허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 예로 외설적인 사진을 허락 없이 보냈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의 경우에는 94%가 성추행이라고 응답했고요. 30, 40대는 9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83%만이 성추행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 직장 내에서 이렇게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관련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성추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추행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왜 자신이 해고돼야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왜 성추행으로 간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예, 직원들 간의 성추행 논란이 법원으로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무산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까지 가기 전에 이 직장 안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성추행 신고가 있든 없든 성추행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임은 바로 고용주에게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맨 앳 워크의 다운 언더 함께 감상해 보시죠.
6'4" and full of muscle. I said, do you speak my language? He just smiled and gave me a Vegemite sandwich. And he said, I come from a land down under. Read us low and mention her. Cover, yeah.
from the land of plenty. And he said, oh, you come from a land down under. Yeah. Women go and men plunder. Can you hear the thunder? Ah. You better run, you better take cover.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는 2017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이 과학 스포츠 분야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스포츠 과학 분야에는 어떤 눈에 띄는 소식들이 있었는지 4대 주요 뉴스를 심현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지난 12월 5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러시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금지하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국가 주도 아래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사용하게 했고 관계기관을 동원해 도핑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과거에도 성적 향상을 위해 불법 약물에 손을 댔다가 적발돼 메달과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핑 사례와는 달리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반도핑기구는 조사를 통해 모두 30여 개 종목에서 1,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IOC의 러시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 결정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습니다.
Individual clean Russian athlet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under strict conditions at the Olympic Winter Games.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의 국기와 선수복, 국가 연주 없이 온전히 개인으로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 허락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더욱 강화된 도핑 검사를 포함해 엄격한 심사 조건에 응해야 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출전 금지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실체적 증거가 부족한 정치적인 결정이며 러시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며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승인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했던 러시아의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도핑 파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로 미식축구 리그의 무릎 꿇기 파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 그런데 올 한 해 NFL은 경기 자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입에 더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무릎 꿇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릎 꿇기는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 이너스팀의 쿼터백이었던 콜린 캐퍼닉 선수가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뜻에서 경기 전 국가 연주 때 예를 표하는 대신 무릎을 꿇었던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We have cops that are murdering people. We have cops in the SFPD that are blatantly racist.
경찰에 의해 사람들이 죽거나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는 캐퍼닉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요. 애국심이 결여된 행동으로 국기에 대한 무례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과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집회에서 국기의 결례를 범하는 선수를 비난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국기를 존중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서 내쫓아야 하며 해고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지자들에게는 경기를 보러 가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 많은 선수가 캐퍼닉 선수의 무릎 꿇기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이에 더해 아예 국가 연주 시간에 탈의실에 머물거나 캐퍼닉 선수를 지지하는 글귀가 적힌 상의를 단체로 입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시선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런 논란 때문에 더 이상 NFL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만큼 올 한 해 미국 최고의 스포츠를 둘러싼 정치적 잡음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재개와 중국의 우주 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11일 새로운 우주 정책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45년 만에 다시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침이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번에는 달에 성조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 화성 탐사와 우주 개발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침은 최근 중국이 달 탐사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중국이 최근 우주 굴기라는 이름 아래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8년 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향후 10년 안에는 화성과 목성도 탐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반면 우주 강국이었던 미국은 우주 산업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미국 우주 산업을 상징하던 유인 우주 왕복선의 운행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됐고 요즘은 러시아 우주선이나 미국 민간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 비행사들과 화물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민간 우주회사에 의한 우주 개발이 활발한데요. 미국의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로켓 재활용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저비용 우주 개발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간 분야의 우주 개발에 치우쳐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에서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했던 미국이 다시금 우주 강국의 면모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는 1993년 이후로 해체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국가우주위원회를 지난 6월 부활시켰습니다. 이번 새 행정 지침으로 우주 탐사의 선도 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를 되찾고 관련 분야 일자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덮었다. 99년 만에 개기 일식.
We are in total solar eclipse, and this is absolutely breathtaking.
Yeah, you can see the corona, that beautiful white.
지난 8월 21일 미국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99년 만에 개기 일식이 펼쳐졌습니다. 켄터키주 홉킨스빌에서 펼쳐진 개기일식 관측 현장에 있었던 사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우리는 개기일식의 한가운데 있다. 숨막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개기일식은 우주공간의 궤도선상에서 태양과 달, 지구가 나란히 순서대로 늘어서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올해 개기일식은 역대 최고의 광경이라는 찬사가 붙었습니다. 미국처럼 큰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펼쳐지는 것은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진귀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전역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918년 워싱턴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나타난 개기일식 이후 무려 99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서북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등을 거쳐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가로질러 관측됐는데요. 총 1시간 3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약 100년 만에 찾아온 진귀한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미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일부 주는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거나 직장 근무 시간을 바꾼 곳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약 1200만 명 이상이 개기일식을 지켜본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일식은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실명하거나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알려져 특수 제작된 안경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동이 날 정도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과학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을 관통하는 다음 개기일식은 2024년 8월쯤에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일부 여행업체들은 벌써 2024년 개기일식에 대비해 숙박과 항공, 특수 안경과 관측 장비를 묶어 관광 상품으로 내놓는 등 이번 개기일식이 사람들의 천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 특집으로 과학과 스포츠 분야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어려운 일과 씨름한다. 여기서 쓰인 싸우다, 씨름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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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 여기서 struggle은 몸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를 쓰다, 노력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to와 함께 쓰면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 애를 쓰다는 뜻이 되고요. with와 함께 쓰면 어려운 일에 노력하며 싸우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e always struggles to please her parents. 그녀는 항상 부모님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I'm struggling to finish the rest of my food. Can I get a to-go box? 음식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포장해 줄 수 있나요? I'm struggling with my math homework. 나 수학 숙제와 씨름 중이야.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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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strugg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이비드 소울의 Don't Give Up On Us,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future isn't just one night. It's written in the moonlight. Painted on the stars. We can't change ours. Don't give up on us, babe. We're still worth one more try. I know we put a last one by just for a rainy evening when maybe stars are few. Don't give up on us, I know we can still come through. My head last night. You've got
there's still a little love left, even so. Don't give up on us, baby. Lord knows we've come this far. Can't we stay the way we are? The angel and the dreamer who sometimes plays a fool. Don't give up on us, I know we can still come through.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위는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 시민 조시 홀트 씨를 계속 감금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조시 홀트 씨는 17개월 넘는 구금과 계속된 재판 지연 끝에 지난 12월 12일 기소됐습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홀트 씨 재판에 방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정된 접견도 거부당했습니다. 헤던 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보 당국에 의한 계속된 구금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홀트 씨의 건강 상태와 안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억류 미국인에 대한 미국 영사의 방문을 보장하고 있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의 경우처럼 베네수엘라 당국은 영사 접근을 지연, 취소, 철회,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홀트 씨에 대한 영사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제 의무에 따라 홀트 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합니다. 홀트 씨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극도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홀트 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몰몬교 신자인 베네수엘라인과 결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입국한 뒤 체포됐습니다. 그는 배우자와 그녀의 두 딸이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을 때까지 카라카스에서 몇 달 동안 머무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체포된 뒤 17개월 동안 기소 없이 구금됐습니다. 헤더노워트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홀트 씨를 즉각 석방하고 미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